자, 우리가 성경 바로 보기 지난 시간까지 해서 22번 이제 말씀을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8번 정도는 어떻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가, 성경을 바로 보는 건 어떤 것이고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 내용을 이제 살펴보니까 대략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이 경영 방식이 한 일곱 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듯이 벌써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러면 벌써 여러분이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무언가가 다르다. 그걸 우리가 통치 방식, 경영 방식이 다르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가지 하나님의 그 경영 방식 중에서 지난 네 시간에 걸쳐서는 첫째 경륜 해서 무죄 경륜, 그래서 dispensation of innocence라고 하는 이 무죄 경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 경륜은 처음에 사람이 이 경륜 안에서 시작이 될 때 무죄 상태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거든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이 지켜야 될 것 같은 책무를 주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근데 사람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사람의 실패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실패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교재 맨 위에 가서 보면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처음에 나온 한 사람을 아담이라 부르고 두 번째 나온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이제 타락한 그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습에 따라 지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결국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그 일곱 가지 경륜 중에서 둘째 경륜. 둘째 경륜은 보통 양심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양심이 없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양심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둘째 경륜을 보통 양심 경륜, 그래서 dispensation of conscience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양심 경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시작이 쭉 돼갖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노아의 대홍수로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이 8명만 제외하고 몽땅당 홍수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것 같은 멸망이 이제 임하게 되거든요. 그 때까지 이 둘째 경륜이 이제 지속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경영 통치 방식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 안에 대충 네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그 경륜이 시작이 될 때 사람의 상태가 어땠냐. 그 다음에 둘째는 사람의 책무가 무엇이었냐.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실패했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였느냐.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각 경륜에서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둘째 경륜에서도, 양심 경륜에서 경륜이 시작이 될 때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선악과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아니냐, 이건 지식의 나무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과 악을. 그러니까 Fear of the Lord 하면 주의 두려움이 아니라 많은 경우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격에 그러한 호흡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이브에게 접근을 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금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브에게 접근을 하면서 결국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열매를 따먹게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마귀가 여기서 이브에게 세 가지를 이제 발생한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째, 너희 눈이 열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선악을 알게 된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눈이 열린다, 신들 같이 된다. 그러니까 신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들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타락했던 마귀의 천사들이 존재했거든요. 그와 같은 존재들을 신들이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신들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으로 선과 악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지금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가서 보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드디어 눈이 열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치마. 앞치마라고 하는 건 여기 성경 가서 보시면 에이프론으로 되어 있어요. 에이프론이요. 조그만 에이프론으로 자기의 그 부끄러운 데를 이제 가리려고 했지만, 이 모든 게 부끄럽다고 하는 그런 사실, 하나님 앞에 이제 드러나는 그런 사실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린다고 하는 거는 그 전엔 눈을 감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을 감고 있어서 하나도 안 보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드디어 눈이 열리니까 무엇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역시 똑같은 모습이었죠. 하나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 있었어도 전혀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무죄 상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애기, 갓 태어난 아이, 뭐 일주일, 뭐 열흘, 한 달 된 아이 벌거벗겨 놔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무죄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 의미에. 그런데 조금 더 커지면, 그러면 벌거벗기면 창피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지금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언가 내가 나쁜 일을 했구나, 악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되면서 보니까 내 자신이 벌거벗었구나. 여러분, 벌거벗고 지금 밖에 나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을 깨닫는 어떤 그런 기능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분명히 이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나무,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3장 7절에는 먹고 나니까 곧바로 그들에게 무언가 변화가 생겼어요. 뭐예요? 부끄럽다는 걸 느낀 거예요. 부끄럽다는 걸 느낀다. 사람이라고 하면 부끄러운 걸 느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 작동을 하면 그러면 이런 일을 하면 부끄럽다. 이런 일을 하면 수치스럽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누가 되겠지? 우리 교회에 내가 누가 되겠죠? 그렇죠? 내 아들, 딸들에게 누가 되겠지?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기능을 성경은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이 너희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는 그 순간 곧바로 이들은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악한 일을 했구나, 부끄럽구나, 수치스럽구나 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인식했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인식을 하고는 이거 수치를 가려야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앞을 이제 가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성경은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종교. 종교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자기의 부끄러운 것과 무언가 연약한 어떤 것을 자기 힘으로 가려서 그래서 절대적인 그런 존재 앞에 내가 한번 내 노력을 통해서 한번 서봐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그와 같은 체계를 그거를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이브가 눈이 열리자마자 한 일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양심 때문에 무언가 부끄러운 것이 있어서 무언가 내가 선행을 통해서 내 자신의 수치를 가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종교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서 보니까 앞만 가렸거든요. 그러니까 뒤를 보면 또 위를 보면 몽땅이다 네이키드한 벌거벗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이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본인들이 내가 선이 아니라 악을 행했구나 그 금방 깨달았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움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그 다음에 자신들의 실패를 인식하게 됐고 결국은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거죠. 그렇죠? 이미 먹었어요. 그래서 선을 악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이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2절 한번 가서 보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도 드디어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경험하지 않고 스스로 악을 저지르지 않고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사람은 드디어 악을 체험함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심지어 이 악에 대해서 악을 행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행하실 필요도 없고 행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과 악을 스스로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선과 악을 알게 됐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예를 하나 이제 들어놨습니다.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겨울에 우리가 이제 추우면은 뭐 전기 스토브나 아니면 가스 스토브 뭐 미국 집 같으면은 벽에 이제 파이어플레이스가 이렇게 벽난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애가 이렇게 자라는 가운데 처음에 저게 뜨겁다 뜨겁다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거를 아느냐 하면 직접 가서 가스 스토브든 뭐 전기 스토브든 아니면 벽난로든 거기 가서 한번 손을 집어넣어 봐야 이게 뜨겁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많은 경우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부모가 돼서 이제 아이들 이제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그렇죠? 왜 그래요? 이미 경험한 것도 있고 통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일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꼭 해보고 나서 아닌 걸 아는 그런 사례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지금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심이 무엇인가, 양심, 네,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양심의 그 정의는 뭐냐 하면,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양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양심. 그래서 우리가 너 양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양심이 없다. 양심이 나쁘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 사람이 세 가지 구성요소로 몸과 혼과 그 다음에 영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양심은 혼에 속한 요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혼에 속한 요소. 자, 그래서 사람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지각이나 아니면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이브와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와 같은 기능이에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conscie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con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scie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따로 떼어놓으면 science라는 뜻이에요.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함께 안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안다. 그러니까 conscience, 양심은 함께 하는 거예요. 뭐하고 함께 하느냐? 우리 자신과 함께 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에 고통이 생겨요. 다윗이 이 말년에 가서 많은 그런 그 수의 병사들을 이제 확보하게 되고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 힘이 얼마나 강성한가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과 그 유다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특히 군인들의 수를 세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수를 세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군사가 몇 명인데 이 군사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강력한 자가 됐구나 하고 그리고 수를 세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요압에게 내리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의 마음이 그를 찔렀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이 모든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그 이스라엘 국가의 둘째 왕이 돼서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국을 다스리고 또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세요. 메시아가 내 씨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15살, 16살 그 목동의 시절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30살에 이제 왕이 돼서 70세까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 부럽지 않게 그렇게 멋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다윗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 내 수하에 군사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세봐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리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리고 났더니 뭐가 작동을 하냐? 양심이 작동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판단하는 양심이 작동하니까 그의 마음이 그를 푹 찔렀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푹 찔르면 회개가 가능한데 어떤 사람의 양심은 아무리 큰 일을 저질러도 마음을 찌르지 않는 그런 양심이 있어요. 요새 우리 세월호 사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병원이라는 사람 또 그를 도와서 이렇게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이렇게 뭐라 할까 위험 속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그런 양심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양심을 주시는데 그 양심이 하나님 쪽으로 점점 선하게 선하게 발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을 나쁜 쪽으로 자꾸 쓰다 보면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악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파멸된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목사들 가운데도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과연 목사인가?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수준의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 왜 그러냐면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 그러니까 양심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쁜 일을 하면 마음에 고통이 생기도록 만드는 게 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우리 자신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기능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마자 뭘 깨달았어요? 부끄럽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왕 이렇게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양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이 부끄러움을 많이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움을 많이 느낄 줄 아는 사람이래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해도 우리 정치인들이 이렇게 봐요. 악한 일을 하고도 저게 정말 사람일까 아닐까 할 정도로 얼굴이 뻔뻔하게 이렇게 다닌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망가진 거예요. 양심이 망가진 거다. 예,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마자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교심이 발동이 되면서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이 수치 부분을 가리려고 했던 것,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 이게 양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냐 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삶 속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가 그것을 깨닫고 고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잘 간직해야 되고 양심을 잘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능으로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양심이 잘 작동을 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 불속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능, 그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죽어 있으면 복음을 죽을 때까지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기능, 양심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었는데도 여전히 즐겁다,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카고 이런 데 가면 마피아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 막 죽이고, 우리 대부나 이런 영화 같은 데 가서 보면 막 죽이고 그래도 즐거워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뭐 저는 1년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아마 영화관을 가는데, 저는 이제 무슨 탐험 영화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뭐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이제 좋아하는데, 그런 거 말고 요새 나오는 영화들 한번 가서 보세요. 엄청나게 사악한 일을 이렇게 저질렀는데도 눈 깜짝 안 해요. 눈 깜짝 안 해요. 요새 인터넷이니 뭐 신문에 나는 그 뉴스들 한번 보세요. 옛날엔 주로 남자가 여자를 뭐 이렇게 죽여서 토막 냈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났는데, 요 근래에는 여자가 남자를 막 내서 죽여갖고 토막 살인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일들이, 조그만 여자아이들 성추행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의 양심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화인을 맞아서,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텍사스주 이런데 이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키워요. 특히 이제 소 같은 걸 키우면 그런 방목을 한단 말이에요. 방목. 그 방목을 하니까 이게 A집의 손지 B집의 손지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낙인을 찍어요. 불르다가, 그렇죠? A집 하면 A라고 한 놈을 뜨겁게 해갖고, 그렇죠? 달궈갖고, 그래서 갖다가 이 소에다가 대면 그럼 A가 새겨지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 양심이 이 불의 화인에 의해서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그러면 작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대표 유형을 우리가 사이코패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네, 전혀 작동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네, 국가가, 네, 그런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그러면 온 나라가 어려움 속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양심은 우리가 뭐하고 이제 같이 같다고 이제 비교할 수 있냐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경.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뜨거운 거라든지 뭐 어떤 거 찔리거나 이러면 그러면 금방 여기 있는 신경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와 같은 신경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게 자꾸 이게 아프게 하고 신경을 죽여놓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거를 이렇게 손을 대도 뜨거운 거 못 느끼면 손이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신경이 우리에게 이로운 거예요? 아니면 해로운 거예요? 무지무지 이로운 거예요. 이거 신경이 없으면 우리 나병 환자들이 결국은 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걸 갖다 대도 결국은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신경은 사람에게 굉장히 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때문에 여러분 이빨 아픈 적 있으시죠? 아마 아픈 것 중에 저는 모르겠어요. 애는 안 낳았으니까 뭐 애 낳는 그 고통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빨이 아파서 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무지무지 아픕니다. 무지무지 아프니까 신경을 다 죽이면 그러면 그 이빨이 고목처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놔야 된다. 근데 그걸 살려놓으니까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파도 그게 아파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서 고치잖아요. 안 아프면 안 고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우리 사람에게 만들어준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면 마음이 아파요. 찔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한 기능이 바로 양심의 기능이다. 뜨거운 난로에 가서 손을 댔는데도 전혀 뜨겁지 않다고 느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은 몸에 이상이 없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아니면 우리 혼에 있는 양심은 우리 혼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주는 그와 같은 장치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양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러면 나쁜 느낌을 갖게 돼요. 그 느낌을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책감. 아마 모르긴 해도 한 3살이나 4살쯤 아이가 이렇게 됐을 때 무언가 일을 엄마나 아빠 몰래 무슨 일을 저지를 때 아마 무지무지한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압박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번, 두 번, 여러 번 진행이 되다 보면 안 느끼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양심이다. 자, 사람과 짐승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가서 보면 사람에게도 영이 있고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그와 같은 시금석이다. 짐승은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주신 본성대로 살아가며 이따금 훈련을 통해서 특정한 어떤 행동 양식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처럼 양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서 이제 개를 많이 키워봤는데 개의 유일한 관심은 아침부터 잘 때까지 먹는 거에만 있어요. 먹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먹는 거. 주인이 나타나든 뭘 하든 먹는 거에만 먹는 거 주면은 좋은 주인이고 그렇죠? 먹는 거 안 주면 나쁜 주인이 그것뿐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먹는 거를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좋은 주인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개에게 어떤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떻게 뭘 잘하면 잘했다 그러고 먹을 거 하나 주고 이렇게 자꾸 해서 개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개를. 그래서 개가 이런 걸 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좀 뭐랄까 대소변도 가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개에게 양심이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개가 집에 마룻바닥을 온통 뭐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가 무슨 죄책감 느끼겠어요? 안 느낍니다. 재미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재미있다. 그렇죠? 주인에게 혼나면 그냥 주인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지 죄책감은 없어요. 개 자체는 무죄예요. 무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속죄 제물로 이렇게 삼는 것도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삼으시잖아요. 그렇죠? 지저분하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똥을 밟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지저분한데도 죄는 없으니까. 죄는 없는 거예요. 양이나 소는 죄는 없어요. 지저분한 건 있어도 죄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대신 속죄 희생물로 이 짐승의 희생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이와 같은 그 짐승들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무슨 죄를 졌다 죄를 안 졌다 개나 소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다. 우리 사람에게만, 뭐 식물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이후에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작동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심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자기가 옳은 것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판단하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이 비유를 들어서 양심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그럼 이게 자동차 계기판 이제 앞을 가서 보시면 그럼 거기에 여러 가지 게이지들이 있어요. 뭐 속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냉각수. 냉각수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 게이지가 하나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거기 가서 뭐 엔진 오일 게이지가 이제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냉각수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다 보면 빨간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빨간불. 그러면 여러분이 제까다 빨리 차를 세우든지 뭘 해서 어떻게 냉각수를 주입을 해야 되거든요. 엔진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엔진 오일이라는 것도 오래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러면 오일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부어주든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엔진 오일을 새 거로 이제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앞에 가면 그런 계기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판을 보고 차에 이상이 없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빨간불이, 냉각수 불이 켜졌는데 왜 이게 뜨냐 하고 계기판을 부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차가 조금 더 가다 엔진이 들어붙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라고 계기판을 깨면 안 됩니다. 계기판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계기판은 지금 냉각수가 없어서 그래서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 빨리 물을 부어야 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양심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종과 계기판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뭘 잘못하잖아요. 크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빨간불이 뜬단 말이에요. 우리 이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렇게 하지 말고 고쳐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계기판을 망치로 깨서 깨뜨리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빨간불이 이렇게 뜨는데 뜰 때 이 양심을 짓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을. 그 양심을 짓누르면 계기판을 깨뜨리고 나면 그러면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양심을 자꾸 짓누르고 짓누르고 짓누르면 양심이 쪼그라들어 갖고 그래서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엘기에 가서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면서 거기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이 나와요.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누굽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치니까 금방 죽었거든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발과 같이 되면 안 된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갖고 작동을 하지 않는 딱딱한 그런 양심으로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마약을 행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죄, 뭐 조그만 죄부터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성경 이야기하는 간음, 살인,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죄들을 우리가 이렇게 짓게 될 때 우리 안에 조그만 거 지면 빨간 게 조그맣게 뜨고 큰 걸 지면 그냥 엄청나게 크게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사람을 짓누르는 것과 같은 빨간 경고등이 켜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망치로다가 자꾸 부수듯이 부수면은 그럼 완전히 계기판이 망가지듯이 우리의 양심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양심을 디모데전서 가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양심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뜨거운 인두로 지진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2절에 1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가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양심을 지졌다는 거예요. 뜨거운 인두로 지졌다.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간불 뜬다고 이 경고등을 망치로 부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가리켜서 우리 개역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이와 같은 것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목사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왜 어떤 사람들은 더 분별력이 많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분별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실행으로 뭐 옷을 입거나 말을 하거나 누구를 사귀거나 그렇죠? 저 영화를 봐야 되냐? 봐서는 안 되느냐? 이 옷을 입어야 되냐? 입으면 안 되느냐?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그거 다 분별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분별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 결정을 내릴 때 분별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일을 추구해 나가면 많은 경우에 삶이 탄탄하게 이렇게 탄탄 대로를 걸어가는 그런 삶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도 굉장히 많고 뭐 주어진 그런 조건도 굉장히 좋고 한데 하는 일마다 분별력이 없어갖고 결정을 잘못 내려갖고 그래서 결국은 구렁텅이에 수렁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교회를 선택하는 일, 그렇죠? 어떤 음악을 듣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선택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별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별력이 나쁩니까? 그 이유는 양심이 얼마만큼 작동하느냐,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 양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야 되냐 가지 말아야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들을 봐야 되냐 보지 말아야 되냐 이 일에 가담해야 되냐 가담하지 말아야 되냐 교회 안에도 우리가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지난주에 어느 분이 이제 미국에서 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쯤에 제가 유학을 보내줘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그러고서는 직장을 다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제 학생인데 이제 찾아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가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목사님을 2년, 3년마다 내쫓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여기 목사 편에 서야 됩니까? 장로 편에 서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아예 안 서야 됩니까? 아니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느냐 그건 양심의 문제다.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이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완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역성경을 쓰시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자그만치 신약성경에만 13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하고 그걸 다 일일이 보여줘도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그래, so what? 영어로. so what? 그렇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13구절에 빠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되고, 그럼 혹시 무언가 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가? 무언가가 왜곡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그게 정상인데,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그래, 13구절이 빠지면 어떻고, 그렇죠? 번역이 잘못되면 어떻고, 난 우리 목사만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심은 또 뭐하고도 비교할 수 있느냐? 저울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울. 우리가 지금 쓰는 저울은 대개가 다 디지털 저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러면 15. 뭐 몇 그램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저울이 돼서 이제 나오는데 옛날의 저울은 그렇게 생기질 않았습니다. 옛날의 저울은 어떻게 생겼냐면 옛날 저울은 이렇게 여기 그림에 여러분 나와 있듯이 저울에 이 양쪽에 물건을 이렇게 이쪽에 추를 갖다 놓고 이쪽에 이제 물건을 갖다 놓고 그래서 이거를 재갖고 딱 수평이 되면 그러면 이 물건이 이 추에 해당하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그런 밸런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울도 스케일도 있고 밸런스가 있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스케일은 말 그대로 이렇게 디지털로 뭐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는 거 우리가 보통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밸런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추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 저울을 밸런스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양심은 어떤 사람이 내리는 그 판단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재줄 수 있는 저울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걸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거를 재주는 그와 같은 저울이다. 자, 그래서 저울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울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오른쪽에는 그러면 표준 추를 갖다 놓아야 돼요. 표준 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표준 추를 가서 보시면 밸런스가 있으면 그 밸런스의 표준 추가 1kg짜리도 있고 2kg짜리도 있고 3kg짜리도 있고 10kg짜리도 있고 표준 추가 있어요. 이 표준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표준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 연구소에서 길이, 무게, 그래서 이런 거에 표준을 재는 거예요. 표준을.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3kg이다 해서 이게 고구마나 뭐 양파나 이게 3kg인가 아닌가를 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kg짜리 추를, 표준 추를 여기다 올려놓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올라가면 3kg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점점 많이 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 가서 딱 이렇게 균형이 맞으면, 그래서 딱 수평이 딱 이루어지면, 그럼 뭐라 그래요? 고구마가 3kg입니다 하고 가서 고구마를 내주면은, 그럼 우리가 3kg인 줄 알고 믿고 고구마를 가져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이제 그와 비슷한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저울이 생긴 건 똑 잘 생겼는데 저울이 오작동을 하죠. 사실은 오작동이 아니라 무언가가 잘못이 되면 그러면 저울이 잘못된 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거기 추에 가서 보니까 3kg 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3kg을 올려놓은 거예요. 내가 3kg에 올려놨는데 실제 그 추는 2kg짜리예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나는 3kg인 줄 알고 표준 추를 여기다 갖다 올려놓고 그리고 물건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는데 보면 얼마를 주는 거야? 3kg가 아니라 추의 무게인 2kg를 자꾸 이 밖으로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지. 이게 3kg짜리인 줄 알고 했는데 2kg만 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가 다른 그런 추를 두지 마라.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유대인들 가운데도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3kg 써놓고 실질적으로 2.8kg 되는 추를 따로 가지고 있다가 자기 친척이나 누가 오면 3kg짜리 제대로 된 거 올리고, 모르는 사람은 2.8kg 올리고 3kg라고 해서 주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울이 아무리 좋아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표준이 되는 이 추가 올발라야, 그래야 무게를 제대로 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우리의 양심은 뭐하고 똑같으냐? 저울하고 똑같아요. 밸런스하고 똑같아요. 이건 어느 면에서 중립적인 거예요. 중립적인 거. 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도 다 그런 양심의 이런 밸런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표준 추가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표준 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과 같은 경우는 한번 간음을 했습니다. 그 생에 그 한번 간음한 것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와서 빨간불이 그냥 번쩍번쩍번쩍한 이렇게 뜨게 됐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간음을 해도 빨간불이 하나도 안 뜨는 거예요. 아니 뜬다 해도 요만큼 분이 안 뜨는 겁니다. 왜 그래요? 표준 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표준 추가 중요하니까 양심이 거의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데 그 위에 표준으로 정해주는 그 스탠다드 웨이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그 행동의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주 옛날에 순장 제도가 있었어요. 순장. 그것은 뭐냐 하면 임금님이 죽으면은 그러면 임금님의 아내와 그 다음에 그 뭐 임금님의 종, 그렇죠? 그 다음에 아내의 종, 뭐 나귀, 말할 것 없이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그 무덤에 집어넣고 그리고 죽이는 그와 같은 순장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순장제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여러 나라에서 아마 이렇게 실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미국 땅에 갔더니 인디언 부족이 있는 겁니다. 인디언 부족. 인디언 부족들 역시 순장제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 추장이나 누가 죽으면 추장의 소유가 된 그런 모든 사람들 다 가져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의 양심에는 그게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해온 거고, 당연히 우리 추장이 죽으면 추장의 부인과 그 다음에 모든 종들이 다 같이 죽어야 된다. 그 사람들의 양심에는 그게 그렇게 작동을 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들 이렇게 하면 당신들 다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국 사람들의 그 양심에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하고 같이 매장을 시키느냐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양심의 법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게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심은 어느 면에서 중립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양심이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표준추를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표준추. 그 표준추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의 말이나 교회의 말이 아니라 성경 기록이 그 표준추가 되면, 그럼 추가 정확하게 딱 3kg 맞으면 여러분과 제가 재는 이 물건이 정확하게 3kg이 되는 거고, 이 표준추가 거기서 많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저와 여러분이 재는 그와 같은 그 무게가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할 때 이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표준추를 가지고 양심을 잘 다스려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만들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신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 일이 극심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도 죽일 수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명예에 모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지어 그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